저는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왜 한 사람은 돌아와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고 한 사람은 비참하게 자기의 생을 마감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한 죄는 똑같은데 왜 두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그렇게 달라야 했던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괴로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자기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베드로도 다구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자기의 죄를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자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몹쓸 짓을 한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자기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의 모습만을 보며 절망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다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알면서도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 자기 같은 인간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죄가 커도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 어떤 죄인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살펴보았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뭐를? 13장 2절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부러 자기 옆에 앉히고, 그러자 제자들은 갑자기 서열이 바뀐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서열이 벼슬로 이어질 걸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낮아지면 안 되겠다 생각한 후에 절대로 발을 씻지 않으려고 해서 아무도 발을 못 씻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한 거 아니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물을 길어다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일일이 씻기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스승이라면, 너의 주님이라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 비록 상대방이 너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를 보낸 나를 바라보며 사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마. 진실한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은 주님은 오늘 발을 씻긴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마치 신음을 토해내듯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한단 말인가? 그들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5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서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거든요. 왼쪽 팔을 테이블에 기대고 오른쪽 발로 음식을 갖다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아있냐면 여기 나오죠.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게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웠으니까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단 거죠. 그래서 품에 안긴 것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기를 예수님께 물어보라 이거지. 누구냐고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묻잖아요. 그죠?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가슴에 안겨서 속삭이듯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해줍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담가서 입에 넣어주는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느냐? 가룟 유다거든요. 그 말을 듣고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은 알잖아. 자기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는 시치미를 뚝 떼고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제자들이 너무도 불안해가지고 각자가 다 예수님께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 하고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와 함께 손에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이 손 넣은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래 바로 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돌려서 암시를 줬는데 이제는 묻자 바로 너야라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죠. 왜? 모두가 알게 되면 가만두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래서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그래 너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야. 근데 유다는 못 들은 척하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떡을 받아 먹었는데 떡을 받아 먹기까지도 완벽한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떡을 받아 먹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사탄의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왼쪽 자리 즉 주인공인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잔치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다는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일부러 그 자리에 앉혔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빈이 직접 그의 입에 떡을 넣어준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면 아무리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도 이렇게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감동되고 찔려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줍니다. 제 생각인데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탄에게 이미 마음을 팔았다. 너에게 떡을 받아먹는 순간에도 마음의 일 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런 사인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는 이 말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28절과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월절 명절인데 우리 모두가 쓸 물건을 네가 돈 관리하니까 사와라라고 들은 이해한 제자들도 있었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우리 전체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오라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유다는 아무 말 없이 떡을 받고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 떠난 모습을 보면서 요한의 평가가 30절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예수님은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너무도 양심이 찔려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끝까지 유다는 자기의 결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판단 돌이킬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고 끝까지 내 계획대로 하리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을 잘 보면 여러분 요한이 숫자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물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다 이런 걸 다 기억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독이 몇 개냐 7개였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숫자에 민감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가 나간 시간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은 알고 있는데 시간을 안 쓰고 밤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의적인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어둠의 길로 들어섰다. 죽음의 길, 죄의 길, 파멸의 길로 들어간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학설이 무척 많습니다만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 그럴 때 가리옷이란 말은 이스카리오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의 어원은 시카리라는 말인데 이건 암살자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테러 분자이고 이스라엘로 보자면은 광신적 애국주의자 집단이 있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로마를 무력으로라도 넘어뜨려야 되고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로마의 요인을 암살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서 매국노를 처단하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이스카리오트라고 불렀던 것. 유다가 거기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이 나라를 구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의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어? 메시아라고? 하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니까 아, 능력 있거든. 지혜롭고 능력 있고 인기 많고 야, 저 정도의 메시아라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다. 로마의 대항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올 만한 힘있고 인기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소원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봉기를 하여 로마에 대항하여 한판 전쟁을 하고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독립시킬 의지도 보이지 않고 로마와 한판 싸우겠다는 결의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는 실패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넣으면 그냥 무능하게 죽진 않겠지, 어차피 죽게 된 거 한판 붙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배신함으로써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다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유명한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에서는 유다의 독백에서 이러한 사상이 나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산헤드린 자체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정죄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환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수일 뿐이야.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멍청하게 예수님이 지금도 왕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네. 자기가 볼 때는 대세가 기울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 대세를 따르자. 그래야 살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은 했지만 예수님이 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 형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자 너무 괴로워해서 힘들어하다가 일생을 마쳤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 얘기가 왜 중요하죠?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워서 뭐 하자는 거죠? 나하고 가룟 유다가 무슨 상관이 있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잘 연구해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누구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남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가룟 유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서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죠. 정확한 숫자는 그건 하나님 뜻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인데 성도들의 80%는 자기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답니다. 근데 이것이 1990년대 조사거든요. 2020년대의 조사에 의하면 65% 정도가 구원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좀 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선당할 사람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절반 이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최고의 것이죠.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게 없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수서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들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목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분명히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가룟 유다의 특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룟 유다 같이 실패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는 반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남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신앙이란 뭘까요? 예수님이 목적인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그때 나의 유일한 목적이 예수님이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교회에 나올 때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예쁜 아가씨가 다녀. 그래서 연애 좀 하려고 교회 나와. 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한 동기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제발 좀 교회로 나오라고 하도 권해서 대접 삼아 한 번 두 번 나와 줄 수도 있죠. 좋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힘들고 허하고 공허한데 뭔가 위로가 될 게 없을까 하다가 교회 가서 좀 마음의 위로나 얻고자 해서 교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교회에 처음 나오는 동기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목회학에 의하면 이상적인 것은 3년 정도가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고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형성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형성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위해 1번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맨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고집을 점점 예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목표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고 그것은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멋진 계획이었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이 너무나 뚜렷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여겼지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여자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는 꼭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중에 어떤 남자를 만났네. 이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내 구체적인 계획을 이루어줄 수 있는 최고의 남자야. 그래서 접근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사귀게 되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이 결혼은 순수한 사랑의 연합이 아니죠. 다른 목적을 위해 이 결혼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죠? 비록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원래 세웠던 목적이 다가 아니고 이 사람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좋죠. 그건 사랑의 성숙인 것이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중간에 제자로 있으면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열한 제자들은 시간이 가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랍비라고 하다가 뭐라고 불렀느냐? 주님,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지막으로 그가 예수님께 질문할 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 체포될 때에 유다가 앞장서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인사했느냐?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란 말이 뭐예요?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스승이라고 인정할 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끝까지 유다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만남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만난 것이 아니고 자기 목적과 결혼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겼고 쓸모없게 되자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 신앙이 순수한 신앙인지 아니면 위험한 신앙인지를 자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내가 세운 인생의 목적이 너무 강해서 그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오래전에 Purpose Driven Church라고 목적이 이끄는 교회인가? 뭐 그런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고 한국의 목사님들, 크리스천들도 엄청나게 그 책을 봤어요. 맞아, Purpose Driven, 목적에 경도된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그 책을 쓴 분도 실족했어요.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의 목적 좋은 거예요.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되찾겠다는 목적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꿈과 야망과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에게 꿈이 많으면 반역한다. 맞죠? 종에게 무슨 꿈이 그렇게 많고 계획이 많아. 종의 계획과 꿈은 오직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게 순전하고 충성된 종에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모든 꿈, 예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주님, 제 꿈은요, 주님이 제 꿈이에요. 주님의 뜻이 제 뜻일 뿐이고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만요. 사랑에 배신이 없으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랑에 배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에 배신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배신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우상으로 결국 섬기고 말 겁니다. 배신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내가 정말 사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다 네 마음대로도 좋은데 맨 먼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 다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모든 사랑의 대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가룟유다, 실패한 신앙인.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인가 수단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대답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이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실패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있고 그 기회들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목적이며 내가 꿈꾸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실패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실패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잘 알고 잘 배워서 그가 왜 실패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로 거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라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른 동기로 나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 모든 것이 헛된 줄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유일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바라오니 수소교회 안에 실패한 신앙인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 자신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나의 뜻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후회 없는 길,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이 나를 통해 이루려는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